경주의 의미. 경주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살 때에 매일 순간순간 달립니까? 걷는 것은 평범한 것이지만 경주하는 것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걷는 것은 평상시에 하는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매일 걸을 때는 한 걸음씩 서서히 발을 옮깁니다. 그러나 경주는 매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주는 우리가 보통 때보다 특별히 더 빨리 달릴 것을 요구합니다. 평상시 몸의 기능은 우리를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릴 때에는 특별히 힘을 써야 하고 평소 몸의 기능을 특별한 기능으로 바꾸어야 하며 몸이 말을 잘 듣게 해야 합니다. 경주는 몸에게 보통 때의 기능 외에 특별한 기능을 더 요구합니다. 경주는 몸에 추가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보통 걸을 때에는 이렇게 많은 요구가 없지만 달리는 데에는 많은 요구를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걸을 때에 우리는 8시간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사역이 4시간 외에 더 자서는 안 될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단지 4시간만 자야 합니다. 이것을 경주라고 부릅니다. 경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요구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 세 제자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었을 때 주님은 그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만일 육신이 약하면 영이 원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은 원하되 육신이 잠자는 것은 영의 원함이 없고 육신도 잠자는 것과 똑같아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영이 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몸 또한 원해야 합니다. 만일 육신이 원치 아니하여서 잠을 잔다면 그것은 몸으로 복종케 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당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몸이 복종하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영은 원이로되 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몸이 죄악의 근원이며 방해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때때로 우리는 몸에 추가적인 요구를 해야 하고 몸이 그 요구에 순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을 복종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단지 일반적인 요구에만 부응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느 날 예외적인 특별한 환경에 처했을 때의 요구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실증내지 않으시고 그를 영접하셨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아주 여러 번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수면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온 밤을 세워서 기도하는 것에 결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섬기기를 배우는 사람이 한 번도 온 밤을 세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항상 밤을 세워가며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항상 밤을 세워가며 기도한다면 당신은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나 20년 동안 주님을 섬기기를 배워온 사람이 한 번도 밤을 세워가며 기도해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길로 가서는 안 되며 결코 날마다 온 밤을 세워가며 기도할 것을 재창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사람이 매일 밤마다 자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몸과 정신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낮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항상 밤에 잠자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밤을 새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경주는 매일매일의 일이 아니지만 훈련은 일상생활에 있습니다. 온몸이 배반하지 않고 말을 잘 들을 정도로 훈련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훈련을 이제껏 해본 적이 없고 당신의 육신이 이제까지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당신의 사역에서는 잠을 자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될 것이며 잠이 당신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잠을 건드리지 않으면 아마도 당신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당신의 잠을 건드리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에게 반드시 필요한 훈련입니다. 몸을 복종케 한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의 어떤 요구나 안배가 있을 때 혹은 환경에 요구가 있을 때 몸이 요구하는 것을 잠시 제쳐놓고 추가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몸을 내게 복종하게 하며 내 말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만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 사역에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식사에 결일도 없이 일함. 다시 먹는 문제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의 먹는 문제를 앞에 벌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일평생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도 평상시에는 잘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어떤 필요가 놓일 때에는 식사를 중단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몸이 말을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먹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일하러 나갔을 때 먹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음식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며 우리는 우리 몸을 돌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지탱할 수 있도록 몸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주님이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셨고 때는 정오였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마실 물을 청하셨고 그녀에게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주님께 마실 물을 드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정오 식사를 하셔야 했고 물을 마셔야 할 때에 심령이 목말라 고통받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먹어야 할 때에도 여전히 사역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한 지방에 도착했는데 배가 고파서 식사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이 쓸모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극단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며 평소에 먹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특수한 요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먹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일로 한 끼를 굶어야 할 경우 우리가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말을 잘 듣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복종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을 복종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에서 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는데 그분의 친속들은 주님을 무리 가운데서 끌어내어 말하기를 그분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계속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분이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청중들의 절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식사를 한쪽에 제쳐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결코 많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우리는 주의 일에 지나칠 정도로 열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일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먹는 일에 지배를 받지 않도록 우리 몸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식.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금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식이란 신체에 합당한 요구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아주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매주 세 번 혹은 다섯 번씩 금식하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8년이나 10년이 되었어도 금식 한번 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산상수훈 중에 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금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가르침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금식의 의미는 바로 몸으로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건 역시 몸의 또 다른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면으로 주님의 일에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의 불편함 때문에 몸을 불순종의 상태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제자매는 주님의 명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래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불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처를 옮깁니다. 이것은 편안함이 그의 길이 되어버리고 그의 앞길을 이끄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손에 별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환경을 안배하시고 성령의 통제하에 비교적 편안한 생활이 당신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편안한 생활을 안배하지 않으실 때 당신은 자기 몸을 쳐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극단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가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은 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 편치 못한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평안한 날들을 지낼 수 있지만 생활이 조금 어려워질 때 즉시 넘어집니다. 이런 형제 자매들은 주님께 유용하지 않습니다. 달릴 때 우리는 몸을 쳐 복종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을 복종케 한다는 것은 주의 일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평소 생활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계속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복종시키지 못하면 평소 자신의 생활 수준보다 좀 못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즉시 물러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교적 생활 수준이 낮은 형제들이 주의 일에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그 환경을 견뎌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활 수준이 비교적 낮은 형제들도 평소보다 좀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하면 견디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몸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공과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의복에 신경 쓰지 말라. 이번에는 의복 문제를 예로 들어봅시다. 물론 우리는 마땅히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의복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옷 입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자 한다면 요한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 궁전으로 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많은 형제 자매들은 지나치게 의복에 신경을 씁니다. 그들은 일정한 수준의 옷을 입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게 낡아빠진 옷을 입도록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낡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서 몸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설령 바울이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 고백한 경우가 우리에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몸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을 평소에 훈련했다면 그는 옷 때문에 주의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다음은 질병의 문제를 예로 들어봅시다. 병들고 허약할 때 우리의 몸은 평소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몸에 작은 질병이 있어도 일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바울이 그들과 같았다면 그는 눈병이 다 나아서야 주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많은 서신서들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갈라디아서는 쓰여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그의 눈병이 아주 심했을 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만일 바울이 눈이 다 나은 후에 일을 했다면 아마 그는 장막 짓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막을 만드는 일도 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낮에 사역을 하고 밤에는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눈병이 있다는 이유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일 디모데가 그의 위장병이 다 나은 후에 일을 했다면 바울을 이어가는 사역은 중도에 멈춰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위장병은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몸을 돌봐야 하지만 한면으로는 일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결코 자기 자신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우리는 질병의 요구를 제쳐두고 먼저 주님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병이 났을 때 휴식을 취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 있어 필요한 경우라면 병든 몸으로도 주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조건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역을 할 것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만일 병을 상당히 심하게 앓고 있으며 주님도 그에게 어떤 특별한 요구를 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힘 닿는 데까지 몸을 잘 돌볼 수 있으며 교회나 동역하는 형제 자매들도 그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일의 요구가 있거나 주님의 명령이 있다면 우리는 질병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잠시 질병을 제쳐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입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통증을 느끼는데 어떤 때는 우리 몸이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느낍니다. 평소에 우리는 몸의 요구에 따라서 적당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요구와 명령을 하실 때 비록 아플지라도 우리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이 우리의 말을 잘 듣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자기 몸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머리를 들고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내 몸이 내게 복종할 수 있게 해주소서. 다시 한번 내가 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원리는 육신의 다른 욕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욕의 문제에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취해야 하며 몸에게 성적인 요구를 만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본. 바울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11절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라는 이 몇 마디를 주의해 보면 여기에는 계속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몸이 계속적으로 그에게 복종해 왔으며 이러한 어려움들이 그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의 문제요, 다른 하나는 성의 문제입니다. 그는 여기서 사람이 육신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7장에 가서 그는 성의 문제에 관해 상당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은 결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장에서는 음식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역시 강조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의 몸을 쳐서, 즉 때려서 몸을 자기 통제하에 두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이 사역을 하러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많은 때에 육신의 몸이 요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당신의 몸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인간의 모든 욕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특별한 몸의 요구는 가치 있는 일을 이룬다. 형제 자매여, 결코 몸의 요구를 느슨하게 풀어놓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종과 보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돌볼 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자기 몸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몸을 친다는 것은 배고플 때 아무 음식도 몸에 공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몸에 음식을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돌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사역 도중에 평소보다 좋지 않은 음식이 제공될 때 당신은 사역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금욕주의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죄의 근원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체의 요구가 하나님이 우리 몸에 정하신 것이며 또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항상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며 잠을 자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옷을 입어야 하고 음식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나 몸을 쳐서 먹는 것과 몸을 치지 않고 먹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몸을 쳐서 잠자는 것과 몸을 치지도 않은 채 잠자러 가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자기 몸을 너무 느슨하게 풀어놓는 데 있습니다. 엄격하게 자기 몸을 다스릴 줄 모른다면 당신은 주님의 일에 약간의 시련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면서 그분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당신이 이 땅 위에서 겪으셨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당신은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비천한 자가 되셨지만 지금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천하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당신을 쫓으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길 배워야 합니다. 오랫동안 육체를 느슨하게 풀어놓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길 배워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것들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몸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않는 사람은 운동장에 가서도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역사가 경주와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에 훈련하지 않고 몸을 연단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추가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없고 달릴 수도 없습니다. 경주란 당신의 몸에 분량 외에 추가된 요구를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몸을 느슨하게 풀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요. 또한 자기 몸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들입니다.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없다면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때 우리는 곧 쓰러집니다. 특별히 가치가 있는 일들은 다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자기 몸을 풀어놓지 말고 꽉 잡고 있으며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지 못하며 편히 쉴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주의 일을 해야 하며 우리 몸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복종된 몸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몸에 질병이 있고 통증이 있어도 이러한 몸은 여전히 우리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형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힘겹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로 영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만일 평소에는 몸이 건강하고 환경도 순탄하며 수면도 충분하고 영양도 풍부한데 필요한 경우에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울 형제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탈락되어 상을 잃지는 않을까 또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며 생활이 느슨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며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함으로 육신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해야 하고 우리의 영이 강함으로 육신이 연약할 수 없으며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강함으로 죽어야만 할 이 육신도 반드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말만 듣고 우리를 저지하지 않는 단계로 이끌려져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